희망지성 정규 뉴스.
중국이 군사력 증강에 주력해온 가운데 지난 2012년 9월 취역한 중국의 첫 항공모함 랴오닝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랴오닝의 전신인 구소련 항공모함 바랴크 구입 과정에 많은 거짓말과 뇌물, 술자리 등이 동원됐다고 전했습니다. 바랴크 구입을 중개한 인물은 전 광저우 군구 소속 군인이자 홍콩 무역상인 쉬정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당국은 항모에 대한 중국과의 협상에서 바랴크를 군사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1997년 8월 마카오에서 카지노 회사를 설립한 쉬 씨는 1998년 1월 바랴크에 해상 카지노 시설을 만들겠다며 우크라이나 측과 협상했습니다. 쉬 씨는 당시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많은 달러와 50개 이상의 베이징 명주인 이과 두 주를 뇌물로 제공했습니다. 이 협상은 결국 우크라이나 측 협상 담당자에게 총 12,000달러의 중개료와 술자리를 제공한 끝에 4일 만에 계약이 성사돼 완전 무결한 엔진을 갖춘 바랴크호는 40톤에 달하는 설계도면 기술 정보와 함께 불과 2천만 달러의 헐값에 팔렸습니다. 그러나 도면 등의 자료는 신속하게 육로로 중국에 보내졌지만 터키 정부가 보스포러스 해협수로를 차단했기 때문에 함체는 일시적으로 흑해에 정류했습니다. 중국의 장쩌민 전 국가주석이 2000년에 터키를 공식 방문했고 다음해 여름 바랴크는 지중해에서 지브롤터 해협을 통해 아프리카 희망봉을 통과해 마카오가 아닌 중국 동북부 다렌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도착일인 2003년 3월 3일 구입 역할을 완수한 쉬 씨의 카지노 영업 허가서가 당국에 의해 취소됐습니다. 쉬 씨의 자금원에 관한 정보는 적으며 그는 항공모함의 구매 협상을 위해 재력 있는 사업가로 위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에 쉬 씨는 중국 정부로부터 중개료 12만 달러가 지불되지 않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독일 외무부 등의 정책 조언을 제공하는 싱크탱크인 독일 정치과학재단의 마이클 폴 애널리스트는 도이체벨레에 중국 정부에게 바랴크 구매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 항공모함 개발 시간이 크게 단축됐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도 강한 지배력을 투영한다라고 바랴크의 역할을 분석했습니다. 4일 광시 구이린 시의 한 기석관에 7가지 색이 들어있는 무게 18톤에 달하는 개요록이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감정인에 따르면 백색 바탕에 빨강, 노랑, 녹색 등 여러 가지 색깔이 혼합되어 있는 이 돌의 감정가는 3억 위안, 약 523억 원이 넘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 돌의 주인의 말을 인용해 이 돌의 무게는 원래 53톤이었고 그다지 시선도 끌지 못했지만 8년간 꾸준히 갈고 닦아 이 같은 모습이 됐으며 돌의 색깔이 달개 피를 연상시켜 개요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칠색 개요록이 현재까지 발견된 개요록과는 다른 매우 희귀한 것이라며 그 석질, 색상, 크기 등을 참작해 칠색 인생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산시성의 팬더가 디스템퍼, 개 홍역에 감염돼 35일간 치료를 받아왔지만 장기 쇠약과 호흡 곤란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산시성 야생동물 구조사육연구센터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이 센터에서 여러 마리의 팬더가 디스템퍼에 감염되어 죽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뉴스망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일 암팬더 청청이 디스템퍼 감염으로 죽었고 지난 1월 4일에는 또 다른 암팬더 디바오가 디스템퍼로 인한 폐부종 및 심부전으로 죽었으며 같은 달 23일에도 팬더 신신이 이 질환으로 죽었습니다. 지난달 이 건강센터는 18마리의 건강한 팬더를 산시, 상로, 앙캉과 한중 등 사육기지에서 옮겨왔습니다. 현재 이 센터에는 아직 팬더가 새로 감염된 사례는 없습니다. 디스템퍼는 주로 개와 고양이과 동물에게 감염되고 전염 경로는 주로 병든 동물과 직접 접촉하는 것입니다. 또 공기나 음식을 통해 감염되기도 하며 사망률은 약 90%입니다. 이번에 산시 팬더가 걸린 바이러스의 발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조사 중에 있습니다. 로봇과 컴퓨터 보급 확대로 많은 업무가 자동화되면서 인간의 능력 퇴화가 확연해지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현상은 1950년대에 이미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버드대 제임스 브라이트 교수는 당시 행한 조사를 토대로 제조업, 석유 제련 공장, 식품 생산업 등의 공장에서는 작업의 자동화와 함께 노동자의 일이 점차 단조롭게 되어 그에 따라 노동자의 기술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행기가 발명된 당시 자동 조종 기술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자동 조종 기술의 보급과 함께 파일럿의 조종 능력이 점차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대부분의 비행이 자동 조종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파일럿의 기술력은 더욱더 떨어지고 있다고 항공 전문가는 지적했습니다. 2007년 영국 크랜필드대 매튜 에버스톤 교수는 상업 항로를 비행하는 파일럿의 조종 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대상자들에게 비행 모의 실험 장치로 고난도의 조종을 실시하게 했습니다. 비행 모의 실험 장치의 비행 조건은 한쪽 편에 엔진이 정지된 채 악천후 속에서 착륙하는 보잉기였고 이런 상황에서 파일럿들이 비행기의 고도와 속도 등을 얼마나 정확히 조종할 수 있는지를 체크했습니다. 실험 결과 최근에 수동 비행 시간이 많을수록 조종의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에서 자동 조종에 의존할수록 조종사의 비행 능력이 빠르게 퇴화됨이 확인됐습니다. 비행 기술이 퇴화된 파일럿은 수동 비행 시 리스크가 높아져 특히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조종 실수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발생한 많은 비행기 사고는 파일럿의 조종 실수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실시된 미 연방항공청 기관실 기술연구그룹의 조사에서도 비행기 사고 발생은 자동장치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미 연방항공청은 파일럿들에게 각종 비상사태에 대비해 수동 비행 시간을 더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도 기계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점점 더 컴퓨터의 지시에 좌우되어 진료 활동은 기계화, 모식화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뉴욕 주립대 티모시 호프 교수는 뉴욕주 북부에서 진료용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의사 75명을 방문해 진료용 컴퓨터 시스템의 장단점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받은 많은 의사들은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환자와 관련하여 진료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점점 적어져 갈수록 환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위한 판단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인류의 의존도가 커질수록 인간의 능력은 갈수록 퇴화돼 장래에는 기계가 생존하기 적합한 사회로 변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홍승일이었습니다. (2월 10일) SOH 뉴스를 마칩니다. SOH